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미국의 생명공학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계획을 통해 미국 내 바이오 산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세계가 생명공학으로 움직이는 산업혁명의 전환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외국 자재와 해외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더 강한 공급망을 만들고 낮은 가격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국내 바이오 생산 증진, 바이오 제품의 시장 확대, 도전 과제를 풀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 9가지 구체적 항목이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후 보스턴 존 F. 케네디 도서관에서 암문샷 프로그램 확대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은 계획으로 올 초에 발표됐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외부 테러가 아니라 국내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원장이 11일 경고했습니다. 워너 정보위원장은 이날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너 정보위원장은 9.11 테러 당시 미국인들은 단결의 테러 조직을 분쇄했다며 현재 미국의 분열 상태를 꼬집었습니다. 9.11 테러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테러리스트가 아닌 내부에 있던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6일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워너 정보위원장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테러의 위협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내 도전에 맞서 다시 단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오늘 TV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이스라엘의 압력에 국제원자력기구가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건설적 협력을 의무로서 받아들인다면서도 의무 외에 권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유일한 핵 보유 국가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며 자국의 핵활동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지난 10일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한 이란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두 대와 무인기 한 대가 또다시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영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중간선을 침범한 중국 전투기와 무인기는 이날 낮 중국 해군 함정 5척과 함께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된 중국 항공기 8대 가운데 일부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공군의 선양 전투기 두 대가 타이완 북부 맞은편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비행했고 중국군 무인 정찰기가 북쪽 중간선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Y-8 해상 초계기와 BZK-007 무인기 등 두 대가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 남서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항공기 3대의 비행 경로나 중국 해군 함정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전투기와 해군 초계기 등을 출격시키고 중국 군용기 추적을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20일 뉴욕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후미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오는 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런던을 가게 되면서 정상회담은 축소된 형태로 열릴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고조되는 중국의 타이완 압박,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등 일본 주변 안보 환경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내년 히로시마에서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 G7 회의 개최와 관련해 미국의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경제난 속 핵 법제화를 강행하는 것은 중러와의 삼각 밀착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포기 불가 선언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변함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운 목표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막다가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에 선을 긋는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라는 공세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중국과 또 러시아와의 대미 공동전선을 뒷배로 삼아 강경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국제사회에 강한 반발을 부르고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로 경제 위기를 자초한 북한이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민생을 외면한 채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에 집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발표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엔 미국이 사상 최대 제재 봉쇄를 통해 핵 포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이는 오판이고 오산이라는 강경한 메시지와 함께 제재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인정하는 대목들도 곳곳에 들어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인민들과 아이들이 허리띠를 더 조이고 배를 더 골아야 했고 모든 가정들의 엄청난 생활난이 초래돼야 했다고 했고 보다 큰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는 했지만 너무도 큰 대가를 각오해야 했다며 핵개발에 따른 부정적 결과를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까지 겹치며 고난의 행군 시절을 방불케 하는 경제난에 처한 북한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넘은 이른바 선행 노선을 표방한 이번 법제화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구도 강화라는 국제정세에 편승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갈등이 구조화, 장기화하는 흐름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자유민주 진영에 맞선 북중러 삼각 밀착이라는 신냉전 구도가 북한 스스로 유리한 정세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협력 움직임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는 양상입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복구 사업에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북한 측과 논의했고 북한산 무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북러 경제관계, 군사협력 관계는 상당히 의미가 미미했지만 지금 새로운 글로벌 대립구조가 형성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북미관계라고 하는 그랜드 디자인이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대체, 출구가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가 길을 열어주는 거죠.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러가 외교는 물론 경제와 군사 등 다방면에서의 교류와 대미 공동전선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은 북한 핵무력 고도화의 뒷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선박무역이나 유류, 석탄, 식량, 의약품 등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 실장은 다음 달 당 대회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된 이후 중국의 북한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홍 실장은 미국의 대중포위 전략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3연임 확정 후 시 주석의 대북 정책은 미국과의 외교적 협력 공간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지지했던 이전의 태도를 벗고 북한을 대미 전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회 이후에 시진핑의 대외주 정책이 확고하게 이제 제시되는 거에 따라서 대미 태도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그리고 강경하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만약에 태도가 이제 전면화될 경우에는 북한과 관련한 태도에 있어서도 북한의 이해를 좀 더 많이 대변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중국이 점점 적극적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북중러 삼각공조는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적인 전략 도발에 나설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가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함으로써 확인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다지려는 의도로 핵무력 정책 법제화 조치에 나선 데 대한 중러의 속내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들이 나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행동은 타이완이나 우크라이나로의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러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홍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이 밖에도 중국의 경우 북러 간 지나친 밀착이 미국을 자극하는 북한의 모험적 행동을 부추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한이 과거 스탈린 시절 소련의 용인 아래 한국전쟁을 일으키면서 큰 피해를 본 중국으로선 러시아가 북한군 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군사적 협력으로까지 나아가는 데 대해선 반길 수만은 없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러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질 겁니다. 한반도의 현상 변경이나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사실은 중국은 견제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북한이 어떤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은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또 외향적으로는 대단히 우호적이고 전략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띄어야 되고 내적으로는 서로 그 미묘한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중러와의 공조에 의존해 미국과 장기전을 끌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야 하는 핵무기 운용 교리를 세세하게 법으로 만들어 대외에 공표한 것은 전례 없는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은 현 국제정세를 북한에 유리하다고 보면서도 경제위기를 호소하는 내용들이 많다며 중러와의 뿌리 깊은 불신을 고려할 때 북한은 여전히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협상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하긴 하는데 일단 절대 중국과 러시아를 북한이 믿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기대하는 협력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시간은 자신들의 편이다. 뭐 제재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계속 버틸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반면 홍미 실장은 중러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갈등이 구조화, 장기화하는 국면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특히 중국의 경우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까지 이른 북한의 핵무력 수준이 미국은 물론 중국을 둘러싼 적대국들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포기할 만한 한반도나 동북아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뭐 안 된다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지금 잘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관리하면서 대미의 전선에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 이게 아마 중국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외교적 계산이라고 보거든요.
홍 실장은 미중 미러 갈등의 장기화로 북한의 중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며 현재 중러 간 이루어지고 있는 연합 군사 훈련에 향후 북한이 참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키는데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9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정책은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기 전력을 법제화하는 등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데 대한 VOE의 논평 요청에 관련 보도들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데 여전히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권 붕괴라고 주장한 가운데 백악관 NSC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밝힌 대로 그리고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도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듯이 우리는 계속해서 외교를 추구하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 NSC 대변인은 여전히 미국은 모든 범위의 미국 국방력을 동원해 한국을 보호하는데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백악관과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오하이오주로 이동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우리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been very cle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president's administration that our policy and our policy remains unchanged.
이어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데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그것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목적이 북한 핵자체를 제거해버리자는 데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핵을 내려놓게 하고 자위권 행사력까지 포기 또는 열세하게 만들어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조성해놓은 조선반도의 정치 군사적 형세하에서 더욱이 핵 적수국인 미국을 전망적으로 견제해야 할 우리로선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핵무력 정책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뉴스 이존입니다.
예, 유한인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무력 정책 관련 법령을 채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예,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선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분명히 관련 기사들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법령으로 채택한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는 것은 핵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려는 국제사회의 수십 년 동안의 노력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미사일 개발을 포함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함으로써 그 같은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요 당사국들과 대화를 재개할 것을 북한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에리카 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계속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당사국들이 대화를 재개하고 이전의 합의들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선언과 관련해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협상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북한이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관련 당사국들과의 대화에 관여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수타노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또한 이유는 새롭고 의미 있는 외교 과정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이유는 유엔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핵무기 사용 원칙 등을 담은 법령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핵무력에 대한 지휘 통제를 다룬 3항은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며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 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운 목표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초점이 비핵화에서 위기관리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대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when North Korea repeatedly vows as it has.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듯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상황에서는 외교가 모두 실패로 끝난 지난 8차례의 북한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합의 때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낙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9일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고 위협에 맞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하면서 핵에 관한 물러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김 위원장의 선언과 북한의 핵 무력 정책 법령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무력 정책 법령 서문에서 주권을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핵무기 사용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핵 보유국으로서 점점 더 자신감과 원숙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이 같은 선언이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don't think it will have a change in US policy because we will continue to try to use
미국은 계속 외교와 억지, 제재와 법 집행 등 모든 도구를 사용하려 시도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향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위기 관리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there's going to be a greater emphasis, a policy emphasis, particularly in Washington.
특히 워싱턴에서는 핵무기 선제 사용 의도를 밝힌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다루는 데 있어 위협 관리가 정책의 주안점이 될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앞으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한국과 다른 나라 당국자들이 핵무장한 북한의 현실과 그 위협의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anagement, containment, deterrence, some combination of
관리와 봉쇄, 억지 등 모든 요소들의 일부 결합이 이미 북한에 대처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전략의 한 부분이며 앞으로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북한 정권이 김 위원장과 지도부의 강경한 대외 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만간 추가 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성윤 터프츠 대 교수는 김 위원장의 선언이 7차 핵실험의 전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w with a major declaration, there has to be some supporting evidence.
주요 선언이 나온 다음에는 이를 지원하는 증거나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곧 이번 위협을 핵 도발, 핵실험,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 위협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이미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선제 공격 위협에 대해 이 조항이 장차 북한의 악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response to a North Korean threat of preemption.
북한의 선제 공격 위협에 맞서 미국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대응은 북핵 위기 시 미국의 선제 공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은 선택지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미한 양국은 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약 5년 만에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한국 핵 공격 시 미국이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핵, 재래식 무기 등 모든 군사적 수단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이번 선언으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비핵화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제안한 담대한 구상이 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대화를 촉구하고 남북협력에 관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터프스대 교수입니다.
That's the right approach for South Korea to continue to call on Pyongyang.
한국 정부가 북한을 향해 지속적으로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며 한국은 이런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부를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이런 노력이 이른 시일 내 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북한산 무기 구입을 두 나라의 정치적 연대 강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9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또 전술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스캇 스나이더 미 외국협회 외교협회 위안 정책국장의 워싱턴톡 대담 노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랩슨 대리대사님, 미국 정부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로켓과 포탄 수백만 발을 북한으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적국의 계획을 공개해왔는데요. 그들을 막는 새로운 전략입니까?
Whether the revelation earlier this week by the Pentagon that purported
국방부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이나 포탄을 구매 중이라는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저는 그 자체로는 새로운 전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우리가 택한 접근법인 건 분명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침공 몇 개월 전 미국은 러시아의 의도를 보여주는 정보를 예상하고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 국방부 기자회견의 맥락은 전장 상황과 침략과 관련한 러시아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의 일환으로 봅니다. 물론 북한과 관련한 결과도 뒤따릅니다. 제재 위반 문제는 물론 러시아가 구매할 북한 무기로 무엇을 할 것인지 다뤄야 합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북한이 어떤 대가를 얻게 될까요? 현금이나 식량 지원일까요?
First, I think that's a very long transcontinental supply chain that we're talking about.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조달하는 건 매우 긴 대륙횡단 공급망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밀을 보낼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죠. 물론 어느 정도 현금 보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 따른 실제 혜택은 양국의 정치적 연대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가장 큰 보상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스나이더 국장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건가요?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요?
I think that we have seen public statements from both leaders in an exchange of letters.
우리는 양국 지도자의 공개 성명과 친서 교환 모습을 봤습니다. 관계 개선을 향한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죠. 푸틴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언급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양국 관계가 전략적, 전술적 협력을 포함할 수 있다고 화답했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북한이 러시아와 하는 일은 베트남 전 기간 박정희 정권이 린든 존슨 행정부와 한 것과 많이 닮았습니다. 주요 후원국이자 동맹국의 정치적 요구에 응답한 것이죠. 김정은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랩슨 대리 대사님,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런데 제재 회피국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보리에 의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Of course we have to rely on the Security Council. It's the eminent structure in place internationally.
물론 우리는 안보리에 의존해야 합니다. 현재 구축돼 있는 특출한 조직이자 이런 문제들을 다뤄왔고 앞으로도 다룰 국제 조직이죠.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구성 방식입니다.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임이사국 중 두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죠. 이들은 추가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린 최근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놓인 큰 시험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입니다. 그건 판돈을 올리게 될 겁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관련한 이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도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슈나이더 국장님,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In some respects, there was nothing new about what Kim Jong-un was stating. We know that North Korea is wedded to its nuclear.
어떤 면에선 이번 김정은의 발언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 역량에 집착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핵 지위를 법제화한다며 사용한 문구는 우리가 여태껏 본 북한 핵 독트린 중에서 가장 분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핵무기의 지휘와 통제가 김정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분명히 한 것이죠. 정권을 외부에서 위협하면 핵무기를 어떻게 독약처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핵 사용은 사실상 자동 대응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 어떻게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렵지만요.
랩슨 대사 대리님,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이번 주 일본 도쿄에서 만났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대응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The fact that the special envoys have been meeting is a good thing. They've been meeting regularly and at every opportunity where they
특별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만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정책과 가장 최근 회동 이후 전개 상황을 조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만남은 더 필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억지력입니다.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 말을 되풀이하는 건 더 많은 억제 요소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은 역내 전략 자산을 크게 늘릴 역량이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그것의 연장선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도발에 비례해서 말입니다.
슈나이더 국장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 전기자동차 업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돼 한국에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한 경제동맹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이 뒤통수를 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a kind of coordination problem on its hands, and it's really related to a contradiction.
바이든 행정부는 일종의 조율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모순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생각이 같은 동맹과 기술 동맹을 구축한다는 행정부 전략과 인플레이션 감축법 사이에서 생긴 모순입니다. 중국을 겨냥한 법이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한국 정부, 미 의회와 집중적인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기업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포드 자동차, 테슬라와 협력 중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삼성도 이 법에 크게 영향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건 현대자동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1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함으로써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엔 이번 사안을 해결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의 투자를 잃을 위험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랩슨 대사 대리님, 미국과 한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중요한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에는 딜레마가 되지 않을까요?
It's unfortunate that Hyundai and Kia fell into this gap between the legislation.
현대와 기아 자동차가 이 법의 틈새에 빠진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머리를 맞대고 비공개로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시행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의 공장 문을 여는 2024년 이전에 간극을 메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건 동맹의 핵심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서너 달 동안 동맹에 새로운 탄력이 붙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동맹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를 지지하며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건 그중 하나의 사안입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측은 해법을 찾기 위해 신중하고 긴밀히 협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미한 자유무역협정이나 세계무역기구에 따른 권리를 활용하는 건 차후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옳은 일을 하고 있고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 우려를 표명하며 진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랩슨 대사 대리님, 국무부나 주한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실 때 비슷한 상황을 다룬 경험이 있으시겠죠? 어떤 조율이나 논의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인 방식이든 말입니다.
Well, it's already out in the public. It's hard to put that back in the bottle. The Korean press has grabbed this issue and it, you know, turned it in some respects.
이미 공개됐고 돌이키기 힘든 사안이 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 문제를 미한 관계와 동맹의 진전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중요한 사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의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말입니다. 무역은 근본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저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미국 대사관, 경제과 부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스크린 쿼터 문제를 다뤘습니다. 우리는 한국 소주 관세와 같은 문제도 다뤘었죠. 당시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양국 모두의 중요하고 해법을 필요로 하는 분야였습니다. 물론 두 나라는 10년, 15년 뒤에 FTA를 맺었죠. 그 당시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양국 간 투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무역 문제를 관장하는 강력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가 동맹의 힘을 시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해법을 찾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스나이더 국장님, 워싱턴에는 한국이 미국의 구상을 더 적극 지지하고 이전에도 그랬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I do not detect a lack of enthusiasm on the part of the Yoon administration for participating.
저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다자주의에 참여하는 데 대한 열망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협력을 양자 동맹 관계에 틀에 끼우는 것을 선호한 문재인 정부 아래에선 우려되는 사안일 수 있었지만요. 오히려 남은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열망을 작동 가능한 방안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구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랩슨 전 대사 대리와 스콧 스나이더 국장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5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은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대북 제재는 오판이고 오산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효과를 내고 있는지, 북한 경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은 한 장의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의 경제난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인공위성 사진업체인 플래넷 랩스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북한이 남포항을 통해 중국의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 정황이 드러납니다. 북한은 인도와 베트남에도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년 전인 2020년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치국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들며 외부의 어떤 지원도 받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올 8월부터는 북한이 조용히 외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거나 받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만큼 식량 사정이 절박하다는 의미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말했습니다.
From what I'm reading about the agricultural situation.
북한 경제는 지난 5년간 크게 2단계에 걸쳐 악화됐습니다. 1단계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시작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2017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작됐지만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 3년간은 제재에 잘 버티고 경제도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제재가 시작될 당시 25억에서 58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제재 이전인 2016년의 경우 북중 무역고는 65억 달러에 달았습니다. 이 자금을 활용해 북한은 매달 2천만 달러 상당의 밀가루와 비료, 담배, 술 등 각종 소비재를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400여 개에 이르는 장마당과 시장에서는 주로 달러화와 위안화로 거래가 이루어져 제재의 충격파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제난이 경제 위기로 악화된 것은 2020년부터입니다. 그해 1월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비롯해 10여 개 북중 출입로를 차단했습니다. 북중 무역이 갑자기 중단되자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식료품은 물론 담배와 의약품 등 필수품 수입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장마당 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000원으로 올랐고 16,0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000원으로 4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해 가을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0월 말을 기해 달러화나 중국 위안화 대신 북한 돈인 원화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8,00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6,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원래 경제가 나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법인데 북한의 경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또 북한 당국은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처형했습니다. 북한 경제를 오래 관찰해온 미국의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교수는 이때를 기해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은 최근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펴낸 보고서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5일 최근 5년의 북한 경제 및 전망 보고서에서 대북 제재와 국경 봉쇄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북한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은 11.4%나 감소했습니다. 또 대외무역은 2021년 7억 1천만 달러로 195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제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5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는커녕 북한은 오히려 핵과 미사일을 계속 증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효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다만 비핵화 접근 방식이 불충분하거나 제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크기 때문에 제재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경제가 일종의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 경제 내구력으로 봤을 때 사실은 거의 임계점에 왔다. 이게 뭐 체제 붕괴나 김정은 독재 시대 해체 이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북한의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에 최악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대북 제재가 실패했다는 시각입니다. 북한 수뇌부가 제재로 인한 피해를 사회 또는 주민에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버텨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호 책임연구원은 6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전체주의적 저항력을 발휘해 제재에 버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북한 수뇌부가 코로나 사태를 명분으로 북중 국경을 봉쇄해 소비재 수입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국가의 식량 수매량을 늘려 도시 근로제에 대한 저임금 체계를 유지하고 외화 사용을 엄격하게 단속해 환율과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다고 임 책임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8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제재를 통해 핵포기를 시도하는 것은 적들의 오판이고 오산이라며 백날 천날 십년 백년을 제재를 가해보라 하라고 반문했습니다. 어느 쪽 분석이 맞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국이 석유와 식량 소비재 등 북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무기로 평양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31발의 미사일을 쏜 데 이어 지금은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3월에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삼봉갱도를 굴착해 5월에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핵실험을 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을 하면 석유를 끊겠다고 압박했거나 또는 석유를 주며 북한을 달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oil flow through this pipeline.
중국은 단둥에서 길이 30km의 지하 송유관을 통해 평안북도에 있는 봉화화학공장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북중 화물 열차 문제도 논의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북중 화물 열차 운행을 빨리 재개하자는 입장입니다. 철도 운행이 재개돼야 중국에서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어와 장마당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원부자재가 수입돼야 공장과 기업소가 돌아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화물열차 재개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북중철도 교역의 재개를 원하고 있지만은 중국은 공산당 20차 대회 이후에야 철도 교역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의 이 같은 태도를 볼 때 북한이 중국이 공산당 20차 대회가 끝날 때까지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제20차 전국 대표대회는 오는 10월 16일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대북 제재는 5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또는 비핵화에 나설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제까지 제재에 버틸지 또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 22도에서 3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기온 29도, 남포 아침 최저 18도, 낮 28도, 양덕 아침 16도, 낮 27도, 신의주 아침 18도, 낮 31도, 구성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3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중강은 아침 최저기온 14도, 낮 최고기온 29도로 예상되고요. 강계 아침 최저기온 15도, 낮 최고기온 29도, 희천 아침 17도, 낮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28도, 개성 아침 19도, 낮 28도, 사리원 아침 18도, 낮 29도, 신계도 아침 최저기온 18도, 낮 최고기온 29도로 예상됩니다. 원산은 아침 19도, 낮 25도, 장전 아침 18도, 낮 25도, 평강 아침 16도, 낮 26도가 되겠고요. 함흥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최고기온 28도, 장진 아침 11도, 낮 23도, 청진 아침 17도, 낮 28도가 되겠습니다. 김책 아침 최저기온 17도, 낮 27도, 해산 아침 20도, 낮 29도로 예상되고요. 김형관 아침 17도, 낮 28도, 삼지연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6도가 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낍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 1에서 1.5m, 먼바다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니카라과에서 오르테가 무릴로 정권이 카톨릭 교회를 겨냥하는 등 독립적인 목소리와 사회제도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니카라과 경찰은 최근 마타갈파 교구장인 롤란도 알바레즈 주교가 폭력단체를 조직해 증오심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범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알바레즈 주교는 당국에 의해 8월 4일 자신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서 미사를 집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앞서 알바레즈 주교는 니카라과 정권이 카톨릭과 다른 독립적인 라디오 방송국을 폐쇄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니카라과의 종교 상황과 관련해 최근 보고서에서 니카라과가 종교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거나 위반을 용인했다며 또다시 특별 감시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니카라과 국립경찰은 카톨릭 신자들을 괴롭히거나 협박하고 있으며 성직자들에 대해 살해 위협, 사제들과 주교들을 국가 안보 범죄 혐의로 고발, 그리고 종교기관에 대한 경찰과 친정부 지지자들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언론사인 라프렌사의 한 기자를 인용해 2018년 4월부터 니카라과 정권이 카톨릭 교회를 상대로 공개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니카라과에서는 평화롭고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야만적인 폭력에 맞닥뜨렸습니다. 또 사제와 주교들은 정권의 강경 진압과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오르테가 무릴로 정권은 3월에 니카라과에서 교황의 대사를 추방했습니다. 이어 6월에는 인도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에 의해 설립된 수녀 공동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 강제 출국시켰습니다. 미 국무부의 브라이언 니콜스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니카라과 정권의 행동에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오르테가가 세바코의 카톨릭 성직자,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잔인하게 공격한 것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니카라과의 종교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제개발처의 사만다 파워 행정관도 트위터에 이는 어떤 지도자도 만들고 싶어하는 역사가 아니라며 오르테가는 올해 1,000개의 민간단체를 폐쇄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에는 라디오 방송국을 탄압했다며 우리는 니카라과 국민들을 침묵시키려는 이러한 시도에 반대하는 니카라과 국민들의 편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니카라과 정부들의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당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은 오르테가 무릴로 정권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니카라과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어의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미국의 생명공학 연구와 생산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계획을 통해 미국 내 바이오 산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세계가 생명공학으로 움직이는 산업혁명의 전환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외국 자재와 해외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번 계획이 더 강한 공급망을 만들고 낮은 가격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국내 바이오 생산 증진, 바이오 제품의 시장 확대, 도전 과제를 풀기 위한 연구개발 지원 등 9가지 구체적 항목이 명시됐습니다.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외부 테러가 아니라 국내 극단적인 세력이라고 마크 워너 상원정보위원장이 11일 경고했습니다. 워너 정보위원장은 이날 CBS 방송 시사 프로그램 Face the Natio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워너 정보위원장은 9.11 테러 당시 미국인들은 단결해 테러 조직을 분쇄했다며 현재 미국의 분열 상태를 꼬집었습니다. 9.11 테러 후 20여 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테러리스트가 아닌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6일 대선 결과를 부정하면서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지적했습니다. 워너 정보위원장은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등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테러의 위협은 상당히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국내 도전에 맞서 다시 단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에서 16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방문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성명에서 시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전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해외 방문은 약 32개월 만으로 시 주석은 14일 카자흐스탄을 먼저 방문할 예정입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오늘 TV로 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이스라엘의 압력에 국제원자력기구가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건설적 협력을 의무로서 받아들인다면서도 의무 외의 권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유일한 핵 보유 국가로 알려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한 적이 없다며 자국의 핵활동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지난 10일 핵합의 복원 협상과 관련한 이란의 의도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두 대와 무인기 한 대가 또다시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범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11일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영 중앙통신 등 현지 매체들은 중간선을 침범한 중국 전투기와 무인기는 이날 낮 중국 해군 함정 5척과 함께 타이완 주변에서 포착된 중국 항공기 8대 가운데 일부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 공군의 선양 전투기 두 대가 타이완 북부 맞은편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비행했고 중국군 무인 정찰기가 북쪽 중간선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Y-8 해상 초계기와 BZK 007 무인기 등 두 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 남서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항공기 3대의 비행 경로나 중국 해군 함정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전투기와 해군 초계기 등을 추격시키고 중국 군용기 추적을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제조 장비를 14나노미터 이하 공정에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내 기업으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상무부는 올해 초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인 KLA,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등 세 개사에 관련 조치를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이들 세 개사가 이미 상무부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지난달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MD에 인공지능용 반도체에 대해서도 허가 없이 반출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 이 조치 역시 새 규정에 명문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9일 추가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